만약에 제가 어떤 책을 딱 펼쳤는데 첫 페이지 첫 문장부터 아주 노골적이고 당혹스러운 인용 오류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작부터 오타나 오류가 있으면 독자 입장에서는 확 깨져.
그렇죠.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도입부를 보면 저자인 마가가 아주 당당하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인용을 시작하거든요.
네, 아주 유명한 오프닝 구절이죠.
근데 제가 출처 자료를 교차 검증해 보니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첫 번째 인용구는 이사야가 쓴 글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그 말라기 3장의 구절이더라고요.
사실 현대의 편집자였다면 당장 빨간 펜을 긋고 인용 출처 오류라고 하면서 원고를 돌려보냈을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완전 치명적인 실수처럼 보이잖아요. 저자가 기본적인 출처조차 헷갈렸나? 이런 의심이 들게 만드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의 텍스트를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독자를 천년의 역사가 담긴 거대한 문학적 함정문, 일종의 트랩도어로 끌어들이는 아주 고도의 장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우와! 트랩도어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지적 호기심이 넘치고 이 표면적인 팩트 너머의 깊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을 누구보다 즐기시는 우리 학습자 청취자님, 오늘 이 흥미진진한 심층 탐구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 더미의 핵심은 매튜 S. 하먼 박사의 강연, 성경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게리 슈니처의 연구 자료들입니다.
아주 밀도 높은 자료들이죠.
네네.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고대의 성경 저자들이 과거의 텍스트를 가져다 쓸때 단순히 무작위로 멋진 문장을 골라서 복사부터 넣기를 한게 아니라면 과연 어떤 치밀한 의도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텍스트들을 엮어냈는지 오늘 그 작동 원리를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탐구를 위해서 우리가 장착해야 할 새로운 독서 렌즈가 하나 있는데요. 하먼 박사는 이걸 두 가지 차원의 문맥으로 설명합니다.
아, 두 가지요. 하나씩 풀어주시죠.
첫 번째는 수평적 문맥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문학적 문맥이죠. 텍스트를 읽을 때 현재 내 시선이 머무는 곳, 즉 해당 구절을 둘러싼 앞뒷 단락이나 그 장, 그리고 그책 전체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뭐, 책을 읽을 때 앞뒤 문맥 파악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이건 익숙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두 번째 개념입니다. 바로 수직적 문맥인데요.
수직적이요?
네, 이건 단순히 같은 책 안에서의 흐름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거대한 시간의 축을 관통하면서 과거의 텍스트와 현재의 텍스트를 위아래로 연결해주는 암시의 메커니즘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 텍스트랑 현재 텍스트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쫙 연결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하먼 박사는 이 수직적 문맥이 작동하는 방식을 언덕을 굴러내려가는 눈덩이에 비유해서 설명하거든요.
오, 눈덩이요?
네, 산꼭대기에서 작은 눈뭉치를 굴려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눈덩이가 비탈길을 굴러내려오면서 주변의 눈을 계속 집어삼키고 크기가 막 불어나잖아요.
네네, 점점 커지죠. 나뭇잎도 붙고 흙도 붙고.
맞습니다. 텍스트도 똑같아요. 과거의 어떤 구절이 후대의 저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또 인용될 때마다 단순히 글자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용될 때마다 새로운 의미의 축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하, 굴러가는 눈덩이의 새로운 의미가 계속 달라붙어서 점점 거대해진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약간 방법론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단어 하나만 딱 검색해도 성경 구절이 막 수십 개씩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편하죠.
근데 고대의 저자들이나 독자들에겐 이런 장과 절이 구분된 책조차 없었잖아요. 그긴 두루마리로 된 텍스트를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연결하고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고대 유대인들의 독특한 텍스트 소비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거든요. 그들의 교육 시스템은 철저하게 암기와 구전 낭독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 소리 내서 읽고 외우는 거요?
네. 회당에서 끊임없이 두루마리를 소리내어 읽고 들었기 때문에 저자나 독자나 할것 없이 모세오경이나 선지서의 거대한 덩어리들을 머릿속에 그냥 통째로 담고 있었던 거예요.
와,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어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나 짧은 문구 하나만 툭 던져도 그 구절이 속한 전체 두루마리의 풍경이 독자의 머릿속에 하이퍼링크처럼 즉각적으로 팝업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아,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부르는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였네요. 그럼 이 추상적인 눈덩이 메커니즘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죠.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몰락 스토리 중 하나인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치명적인 실패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의 말년이죠.
네, 솔로몬이 막 에돔, 시돈, 헷 이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엄청 많이 맞이했고 결국 그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사건의 수평적 문맥을 먼저 넓혀볼까요? 이 구절은 열왕기상 11장 전체에 걸친 솔로몬의 몰락이라는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흐름상 딱 몰락하는 타이밍이죠.
더 나아가면 열왕기상 1장부터 이어지던 그 화려했던 솔로몬 통치기에 비극적인 결말을 장식하는 부분이고요. 수평적으로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서의 흐름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죠.
네, 거기까지는 제가 평소에 성경 읽을 때도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이 본문에 숨겨진 수직적 문맥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으셨죠?
솔로몬의 이 행동이 단순히 아, 왕이 말년에 이성을 잃고 도덕적 일탈을 저질렀네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있죠.
이 사건은 최소 3개 구체적인 구약 텍스트, 그것도 이스라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의 조항들을 아주 정확하게 막 핀포인트로 타격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째로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이방민족과의 통혼 금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니죠.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세워질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왕의 규례요?
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며 특히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해뒀거든요.
와, 진짜 딱 솔로몬 이야기네요. 그리고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헷과 에돔 출신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 출신의 여인들까지 아내로 맞이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신명기 23장이랑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과거 민수기에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던 그 역사적 사건 때문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엄격한 금지령이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요. 솔로몬의 이 상황, 이거 완전 계약서 위반 아닙니까? 그것도 조항을 몰라서 어쩌다 실수로 어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치밀하죠.
신명기에 명시된 이방인 통혼 금지, 왕의 아내 증식 금지, 모압인 출입 금지, 이 가장 치명적인 조항들만 딱딱 골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박살을 낸 거나 다름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수직적 문맥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입니다. 이 눈덩이의 배경을 읽어내면 솔로몬의 실패가 지니는 서사적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텍스트의 무게감이 다르다.
네. 고대 독자들은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면서 동시에 신명기의 그 엄중한 경고들을 머릿속에서 막 재생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이퍼링크처럼 팝업이 막 뜨면서요.
그렇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였고 율법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텍스트를 마땅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적 경고를 짓밟고 아주 의도적인 반역을 저질렀다. 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이스라엘의 왕조차 수직적 문맥이라는 율법의 거울 앞에서는 정말 처참하게 정죄당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아주 날카로운 기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의미의 눈더기는 솔로몬 시대에서 멈추지 않고 수백 년 뒤인 느헤미야 13장으로까지 또 굴러가더라고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백성들을 막 꾸짖을 때 바로 이 솔로몬의 뼈아픈 역사를 인용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텍스트가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고 심판하는 잣대로 계속 작용하는 거죠. 눈덩이가 계속 커지면서요.
진짜 신기하네요. 구약 안에서도 이렇게 수직적 문맥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요.
그런데 구약의 저자들이 이렇게 이전 텍스트를 불러와서 현재를 평가하는 데 썼다면 신약의 저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약에서는 방식이 달라지나요?
네, 그들은 구약의 눈덩이를 가져와서 신약 텍스트의 수평적 문맥 자체를 아주 폭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하거든요.
아, 폭발적으로 활성화시킨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마가복음 1장의 그 치명적 실수 논란이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 미스터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분명히 써놓고 정작 말라기 3장 1절인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거를 먼저 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가져다 붙였고요.
겉보기엔 명백한 인용 오류 같죠? 저자가 헷갈린 것처럼 보이니까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라기와 이사야 텍스트들의 내부 역학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기록될 당시부터 이미 이사야 40장 3절의 광야의 소리 모티브를 의도적으로 염두에 두고 쓰인 구절이거든요.
아, 말라기가 이미 이사야를 보고 쓴 거라고요?
네, 게다가 이사야 40장 자체도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에서 출애굽기 원문을 찾아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맥상 천사를 의미하더라고요. 날개 달린 천사요.
네, 맞습니다. 본래는 영적인 존재였죠.
근데 이게 이사야랑 말라기로 넘어오면서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인간 사자의 개념으로 변형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눈덩이가 굴러가며 의미가 변환되고 확장되는 메커니즘이에요.
와, 텍스트가 살아 움직이네요.
마가가 말라기를 먼저 인용하고 이사야라고 뭉뚱그려 말한 건 당시 말라기서가 이미 출애굽기의 사자와 이사야의 광야라는 두 텍스트를 결합해 놓은 렌즈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렌즈요?
네, 마가는 그 결합된 의미 덩어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걸 통째로 자기 복음서로 가져온 거예요. 절대 실수한 게 아니죠.
대중음악으로 치면 약간 이런 거네요. 트랙 1번인 말라기가 이미 트랙 2번 이사야랑 트랙 3번 출애굽기를 기가 막히게 샘플링해서 쓰고 있었고요.
샘플링,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마가는 출처를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교한 메시업, 일종의 협업 믹스테이블 그냥 통째로 쫙 가져와서 자기 복음서 오프닝 트랙으로 튼 거군요.
와, 믹스테이프라는 비유가 정말 절묘합니다. 하먼 박사도 이걸 두고 후대 저자가 과거 텍스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문장 딱 하나만 외과 수술하듯이 쏙 빼오는 체리피킹을 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거든요.
체리피킹이 아니다.
네, 마가는 원본 텍스트, 즉 제공 텍스트의 전체적인 문맥과 배경까지 아주 덩어리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가 마가복음이라는 새로운 책에 떨어지는 순간 마가복음 1장의 수평적 문맥이 연쇄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아까 말씀하신 활성화라는 게 이거군요.
맞습니다. 하먼 박사는 이것을 텍스트의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듣고 보니까 그 활성화의 증거들이 본문 옷곳에 막 흩어져 있더라고요. 마가가 이 책의 첫 단어로 복음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죠.
당연히 우연이 아니죠.
이 단어가 방금 인용했던 이사야 40장의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이 수평적 문맥에서 끌어오고잖아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정확해요. 게다가 세례 요한의 등장 장면을 한번 보시죠.
낙타털 옷 입고 나오는 그 장면이요?
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떼고 메뚜기를 먹는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묘사되잖아요. 이건 역시 수평적 문맥의 활성화입니다.
그건 어떤 텍스트가 활성화된 건가요?
마가가 서두에 인용했던 말라기서의 끝부분인 4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아, 엘리야요?
네, 구약의 엘리야가 딱 그런 털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마가는 세례 요한의 외양을 그렇게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의 머릿속에 말라기의 그 엘리야 약속을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거기에 더해서 출애굽기 33장의 맥락도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살아나죠?
마가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칠 때 고대 유대인 독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던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 위대한 동행의 약속을 바로 떠올렸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임재의 약속이 오버랩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오프닝에서 단 두 구절을 인용했을 뿐인데 독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사야의 복음, 말라기의 엘리야, 출애굽기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팝업창처럼 와다다닥 떠오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후대 저자들은 이전 텍스트와의 전체적인 문맥적 연결성을 이미 통째로 가정하고 글을 썼어요.
아, 독자들이 다 알 거라고 가정한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보이는 인용꽃 딱 한 줄에만 갇혀 있으면 저자가 파놓은 깊은 문맥의 바다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자, 지금까지 A가 B를 인용하고 B가 C를 인용하는 어떤 선형적인 사슬 구조를 봤잖아요. 이제 이 심층 탐구의 시야를 최대치로 한번 넓혀보죠.
네, 더 큰 그림으로 가야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그물망, 일명 텍스트 네트워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리 슈니처가 자기 책에서 분석한 이 개념, 이거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텍스트 네트워크는 개별적인 인용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특정한 신학적 주제가 수많은 텍스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아예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하는 걸 말하거든요.
거대한 세계관이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례가 바로 다윗 언약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기반 텍스트가 사무엘하 7장인데요.
사무엘하 7장이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구속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본문입니다.
아, 그 유명한 약속.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건 이 기반 텍스트조차 무에서 요로 갑자기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앞선 역사와 뿌리가 있죠.
게리 슈니차 분석을 보면 이 다윗 언약에도 뿌리가 되는 선행 텍스트가 존재하잖아요. 시계를 한참 뒤로 돌려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지파한테 남긴 축복이 나옵니다.
유다지파에 대한 축복이죠.
네. 규, 즉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만민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바로 이 유다지파 출신이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창세기에서 아주 막연하게 스케치되었던 유다지파의 왕권이라는 씨앗이 사무엘하 7장에 와서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쫙 만개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가 과거의 뿌리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이렇게 방대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의 이 위대한 약속은 이후에 수많은 수용 텍스트들을 파생시키면서 미래로 막 뻗어나가거든요.
아, 미래로 또 굴러가는군요.
네, 특히 시편의 저자들이 이 네트워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시편 2편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노래하죠.
잠깐만요. 시편 2편은 그러면 창세기 49장의 만민의 복종 모티브랑 사무엘하 7장의 너는 내 아들이라는 언어를 완전히 하나로 융합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두 텍스트가 시편에서 완벽하게 결합된 겁니다.
시편 89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윗을 하나님의 장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 부르면서 이 다윗 언약의 약속을 우주적인 스케일로 극대화시키잖아요.
네,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죠.
이걸 보고 있으면 진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 인피니티 사가 같은 거대한 세계관이 떠오르거든요.
아, MCU 비유 아주 찰떡이네요.
어벤져스에서 캐릭터가 무심코 던진 대사 한마디에 팬들이 막 이전 영화 10편의 역사를 동시에 떠올리면서 전율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마블 유니버스가 지난 10년간의 서사를 쌓아 올렸다면 성경의 텍스트 네트워크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서사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폭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폭발하죠? 신약 어딘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아, 그 세례 장면?
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예수를 칭찬하는 단순한 한 구절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의 유다의 규, 사무엘하 7장의 영원한 왕국, 시편 2편에 온 열방을 통치할 아들.
와, 그 모든 게 다.
모든 다윗 언약 네트워크의 거대한 무게와 역사적 기대감이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물에게로 완전히 수렴되면서 성취되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이건 텍스트의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오네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지극히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이렇게 텍스트가 텍스트를 인용하고 수십 건의 책이 막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거, 이거 평생 원문만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가능한 거 아닐까요?
사실 일반 독자들에겐 폭찰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습자 청취자님들처럼 일상에서 성경이나 고전을 읽는 분들이 매번 이 복잡한 그물망을 다 해체하고 분석하면서 읽어야 한다면 너무 숨막히고 압도적일 것 같거든요.
하몬 박사도 그 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런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면 누구나 처음엔 겁을 먹기 마련이니까요.
저부터도 벌써 머리가 아프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 네트워크의 모든 미세한 톱니바퀴와 인용 구조를 전부 다 암기하고 해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텍스트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의 축적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독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아, 태도의 문제다.
네,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을 때 그저 옛날 왕의 대관식 노래로만 읽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창세기 유다지파 약속과 사무엘화의 다윗 언약이 깔려있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 텍스트가 2D 평면에서 3D 입체로 확 튀어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아, 2D에서 3D로요?
네. 저자들이 의도했던 그 거대한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감각을 기르는 것. 그것이 우리 탐구의 진짜 목적입니다.
방에 들어갈 때 뭐 문고리의 재질이나 경첩의 구조를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문을 열었을 때 뒤에 광활한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만큼은 의식하면서 문을 열라는 뜻이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슬슬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학습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평면적으로만 읽으려 했던 편안한 습관에 유쾌한 도전을 던져보았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도전을 했죠.
내가 지금 읽는 구절의 앞뒤 흐름인 수평적 문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거로부터 굴러오면서 의미가 확 불어난 눈덩이, 즉 수직적 문맥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법을 추적해봤습니다.
고대의 저자들은 단어 하나, 구절 하나를 쓸 때도 천년의 역사가 담긴 제공 텍스트의 전체 문맥을 통째로 끌어왔거든요.
그 믹스테이프를 통째로 가져왔듯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인용된 한 줄 너머에 더 넓은 원본 텍스트 주변을 탐색할 때 비로소 성경이라는 방대한 도서관이 얼마나 정교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있는지 그 경이로운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늘 그렇듯 청취자님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새롭고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과거의 텍스트, 즉 글을 가져와서 어떻게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미를 활성화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네.
텍스트라는 종이 위에 글자가 아니라 과거에 실제에 쓰던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 그 자체를 미래에 일어날 일의 청사진이나 패턴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거 정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역인 모형론으로 넘어가는 질문이군요.
모형론이요?
네. 과거의 텍스트가 눈덩이처럼 굴러가며 의미를 더하는 것을 넘어서 출애굽 같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나 다윗 같은 인물 자체가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인물 자체가 모형이 된다.
맞아요. 그래서 훗날 역사 속에서 어떻게 더 거대하고 궁극적인 구원의 현실을 가리키는 입체적인 표시판 역할을 하게 되는지 상상해보는 거죠. 이거는 텍스트 네트워크 못지않게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줄 아주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인물과 사건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 또 다른 거대한 수직적 연결고리가 되고 이 모형론이라는 새로운 믹스테이프를 완성해 나갈지 청취자님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연결고리들을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장착한 이 입체적인 독서 렌즈가 앞으로 여러분이 읽어갈 모든 텍스트 속에 숨겨진 거대한 세계관을 발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고들고 이면에 숨겨진 맥락에 끝없이 질문하세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